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여기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거는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겠죠. 어디 계시냐는.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성경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의외로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늘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기에 성경은 참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얼굴을 돌리고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꽤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한 달 전쯤에 내가 그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랬다. 우리가 사실 누가 그랬는지 이게 좀 힘을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상당히 과업을 완성하는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있으면 얼른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 조그만 학교지만 단과대학을 만들었거든요. 혼자서 거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참 장점이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잘 쓰시는데 집에서도 그러면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른 이 누구 잘못인지 누구 탓인지 이거를 금방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대개는 제 잘못이잖아요. 대개는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제 탓인 걸 알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누구 탓이냐 중요하죠. 그래야 해결을 하니까 결자 해지라고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누구 탓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같은 편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편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힘이 나고 무릎이 펴지고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 그게 내가 그런 게 불공평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뭐 너무 따지지 말고 와,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될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손을 붙잡고 물 가운데라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뭐 하나님 잘못이겠습니까? 진짜 무슨 하나님 탓이겠어요? 책임을 같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따지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과 과를 따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그랬다. 내가 책임진다. 네 문제를 내 문제로 그렇게 같은 편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시고 왜 그러시는지는 어떨 때는 모르겠는데 참 든든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호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시냐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사람들을 돌이키시고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걸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 지금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5절인가요? 보면은 딱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까닭 없이 됐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게 헛되게 이렇게 끌려갔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내 탓이 아니니까, 너네 잘못으로 끌려갔으니까, 역사란 세상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너희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자기랑 상관없는 그런 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틀림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뭐 자기의 범죄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된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네 탓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고민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으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드리던 제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세상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뛰어난 지혜를 얻는 것보다, 무슨 세상의 권력자와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작은 은혜조차 천국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팔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갖고 될까 싶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누가 끝에 승리를 했는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보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기쁘고 정말 보람있고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민족의 역사는 참 특이한 역사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역사책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역사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서너 권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뭐 각 어떤 나라와 구체적인 민족들의 역사를 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해 직한가요? 뭐 서구 문명의 몰락. 스팽글러인가 그런 사람이 썼던데 아놀드 토임이 이런 큰 역사학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란 것이 뭔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뭔가 온 세계에 그냥 한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온 세계의 큰 문명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큰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문명을 이 사계절에 비유해서 태어났을 때는 막 열매를 맺고 번성하다가 점점 고착화되고 이렇게 유연성을 잊어버리면 모든 문명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파한 사람도 있고 뭐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하는 토인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유용한 학문이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참 이렇게 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훌륭한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들 문명들은 세계의 주역이 되는 뭐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뭐 바벨론 제국, 지금의 서양의 이 서구 문명 이렇게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되는 큰 흐름이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흐름을 이루는 큰 제국이 큰 문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무너지고 기도하는 그런 속에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마치 이렇게 깔려버리는 낙엽처럼 그냥 정복당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오늘 세워졌는데 내일 없어지는 작은 나라와 민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지기까지 그리스 문명이 일어나서 세계를 바꿔놓기까지 그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민족들 역사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뻔한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태생이 원래 그 위치가 그 애굽이라는 큰 문명과 이 바벨론 큰 문명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가 흥하면 여기에 망하고 여기가 흥하면 이쪽에 망하고 이쪽에 망. 그런 나라가 세계사적으로는 세상의 역사로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표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참 특이한 나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내 백성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부른 나라이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원리가 뭐 나름대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변방의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의 운명과 그 나라의 행복과 그 나라의 성공과 멸망이 오직 하나님께 달린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망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큰 나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끈질기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증인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기도와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로마, 그리스, 서구 문명 이런 큰 나라들 거기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정말 불신의 소리를 원망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그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이 백성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구속되리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값없이 팔려갔다는 것은 부당하게 제값 받지 못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돈 없이 구속되리라 하는 것도 노예로 팔려갔으면 값을 치러야 그게 구속이 될 텐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노력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끌려갔는지 물론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할지 물론 알면 힘이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냥 손 놓고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왜 이전에 누구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시간표대로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돈 없이 구속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애굽에 거기에 살라고 갔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을 때 거기서 바로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땅을 분할받아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려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왕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느닷없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 건물 짓는 일에 벽돌 만드는 일에 노예처럼 그렇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된 거죠. 헛되게 된 거죠. 부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무슨 뭐 그것도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값을 치러서 노력을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신팔과 강한 손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내 이름이 모욕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을 자기의 원통함으로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네 잘못이 80%고 뭐 내가 한 게 20%고 이렇게 따지시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자기의 억울함으로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잘못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교만하게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따지지 않고, 물론 나중엔 다 알려주십니다. 나중엔 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애누리가 없으신 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서 참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노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좋은 소식일 거 아니에요. 돌아온다, 이제 오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7절부터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찬송하게 될 거다, 기뻐 소리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이 해결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이스라엘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그 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은 포로 상태에서 본토로 돌아온 그 상황이 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귀 영화가 생긴 것이,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역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고서 소리치는 그것, 정말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이 그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상황이 좋아지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일이 잘된 것을 보는 것이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 그 확신이 내 마음을 가득 차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대박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복된 소식보다 기쁜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은혜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지난주 성탄절 예배에 우리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복이 있나니, 그렇게 축복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래 좋은 소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얼른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탓을 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메는 사람들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성전에는 성전에 제일 보물들이 많았거든요. 금, 은, 동, 뭐 보석들이 많았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포로의 어깨에 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의 맨 마지막 역대하나 뭐 열왕기하나 예레미야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의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성전에서 뭘 뺏겼는지 동을 몇 그램을 뺏겼는지 그릇을 몇 개를 이렇게 끌려가는 이거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막 집착이다 싶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메고 성전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슬프다. 큰 도시였는데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이제 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됐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4장인가 5장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가나다 순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슬픈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억울한 것을 ABC 순으로 정리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원통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한 생각 또 하고 막 우리도 뭐 이렇게 막 무슨 슬픈 생각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생각만 똑같은 생각만 벗어날 수 없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하나 올려드려요. 하나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목조목 자기 일처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조목조목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기도 제목을 훨씬 넘어서서 어쩌면 그 기도 제목들이 ABC 순으로 원통한 것을 올려드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때까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셔도 하나님이 조목조목 응답하셨는지 그거보다 더 응답하셨는지 그냥 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렇게 됐는데 금방 없어질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혼자 같은 생각 계속 반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요 응답해 주실 때 압니다. 응답해 주실 때 아니 응답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그 조목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게 좀 곁다이 얘기였는데 여호와의 성물을 메는 사람들아 예, 끌려간 뺏긴 그대로 돌려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황급한 중에 경황 없이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나오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경황 없이 두려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 잡고 그 밤에 출발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뭐 누룩을 반죽에 넣어서 반죽이 부풀 때까지 그렇게 누룩 넣은 빵을 만들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누룩 넣지 않은 반죽을 허리에 메고 급하게 나왔거든요. 빵 구울 시간도 없이 나왔거든요. 그때랑도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일이 당황스럽거나 두렵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물들이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된 곳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만 돌이킨 것이 아니고 그 상황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조목조목의 성물들만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흘러가 버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그냥 짓밟혀버린 어떤 낙엽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도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값없이 끌려간 포로를 돈 없이 은혜로 구속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3000년 전 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순전히 따르기 난망한 사람들로 그렇게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을 너네 탓이니까 너네는 원래 그러니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치른 값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은혜를 믿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릴 복된 소식이란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고 있다, 뺏겼던 성전의 기물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외침이고 그런 파수꾼의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시온으로 돌아왔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은 지금도 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지금도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도 저 유럽의 끝으로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의 정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이 나의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어디 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물을 메고 거룩하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라고 증거하라고 겸손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몽해를 메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처럼 내 멍에로 여기고 내 일로 여기고 멍에를 같이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냥 쉽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멜 때 쉽습니다. 멍에를 멜 때 가벼운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면 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쉽고 가벼우냐? 별거 아닌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죄를 이기고 거룩한 거 쉽습니까? 끝까지 정직한 거 쉽습니까? 여러분, 착한 것도 실력이에요. 사람이 온유하고 뭐 착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건 실력이고 능력인데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져주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멍에래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딴 데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질 때 쉬운 거예요. 갈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행할 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니까. 거기 계신데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떨치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세요.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안 가십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핑계김에 주저앉아 있어야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 믿음의 길로, 우리가 다 아는 순종의 길로, 섬김과 거룩과 사랑의 길로 나아갑시다. 에, 곧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세상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 사람처럼 기도하고 세상 사람처럼 원하고 그러지 말고 좀 통 크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의와 긍휼과 화평으로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섬기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중언부언하지만, 하나님 턱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소망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내가 갈 길이 되시고, 내가 하는 일로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예배의 제목이, 이유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